근데 이제 한 며칠 후에 이제 우연히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목사님께서는 우리 텔라비브 역박교회를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소개를 시켜주셨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여기는 뭐 하나님이 보내셔야지 오는 거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몰라서, 그리고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고 목사님도 처음 뵙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일들이, 처음 시작한 일들이 있었고, 그분과 함께 굳은 맹약을 하고 언약을 하고 그것을 함께 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여기 교회에 출석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좀 죄송하지만 다시 돌아갔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고 시작한 이 사역이 우리들이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끝까지 하려고 그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응답이 와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그만두게 되면 하나님이 헬라비브로 가라고 하시는 뜻인 줄 알고 기도를 했어요. 한 달 정도 주일날마다 이 시간에 같이 예배를 같이 모여서 이제 교회를 같이 시작하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었습니다. 그 목사님과. 그 목사님이 이브리어를 또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도와서 시작을 했는데, 한 달 후에 한국에 있는 이제 모 교회에서 그 교회를 개척하지 말고 그런 응답이 와가지고, 그러면 그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시나 보다 하고,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응답을 하셨고 그 응답이라는 것이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응답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이것이 나에게 그 기도 제목이었어요. 내 뜻이 아니라 외부에 의해서 그것이 이렇게 내려지게 되면은 가서, 그것은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고 저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여기가 어떤 교회고 어떤 것인지 상관없이 저는 여기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3주가 또 흘렀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래요. 저희가 처음 이제 목사를 안수를 받을 때, 저는 이제 초교파에서 안수를 받았고 초교파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가 된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는 다 하나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교단을 배경으로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을 저에게 마음에 주셨어요. 그래서 교단이 없는 교회로 초교파 신학교를 다녔고, 그 초교파 신학교에서 나와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교회 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섬겨야 한다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성결교회도 가보았고 순복음교회도 가보았고 장로교회도 좀 많이 가보았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어떤 교회가 되어 가야 될지,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 텔라비브 욕박교회를 어떻게 쓰실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있으라고 할 그 기간까지는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도우심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에 각종 언어와 각종 인종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근데 그 교회가 부흥하고 그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그리고 고향과 출신 지역이 다른데도 그 안디옥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었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께서 그 교회에, 안디옥 교회에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거는 없고, 부디 성령님께서 이 텔아비브 욕박교회에 크게 역사하셔서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성장하여서 성장 발전하고 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저희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세대가 왔을 때 성령 안에서 또한 이 교회를 이어받아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멸망으로 가는 문의 그 길은 넓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너무나도 많대요. 반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답니다. 좁아서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너무너무 협착하대요. 협착하다는 말은 좁다는 말입니다. 그 길도 좁고 그 문도 좁다고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알게 이러한 질문과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좁은 문은 어떤 문을 말할까요? 좁은 길은 어떤 길이길래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말했을까요? 어찌되었든 우리는 예수님의 진심 어린 충고와 부탁을 좀 이제 신경 써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할 때는 들어보라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겠죠. 그리고 우리들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저는 문득문득 하고 또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또 해야 된다, 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합니다. 그것은 나는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은 누구길래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뭐 설명은 많이 길겠지만 오늘은 능력이 제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짧게 하고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 그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우리가 믿는 종교의 상징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왜 우리가 믿는 종교와 우리가 믿는 종교의 주님은 십자가에서 저렇게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나요? 우리는 이 사진과 오늘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면 어떤 중요한 설명이 필요하고 연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그리고 이 십자가와 좁은 문, 좁은 길, 그리고 넓은 길,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과 예수님이 가신 곳을 그랬기 때문에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을 우리 한번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네, 우리 중국 친구들이 성경이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예, 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일어난 상황을 기록해낸 본문입니다. 이제 이것은 사실들을 나열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운명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사도 마태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은 첫 번째 크게 소리 그냥 죽으신 게 아니고 크게 소리 지르시고 죽으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크게 소리 지르고 돌아가셨을 때 무슨 어떻게 크게 큰 소리를 지르셨을까 하고 설교를 해 놓으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인지 기억이 안 나니까 유튜브나 구글에서 찾아보셔서 각자 연구하시기 바라고요. 예수님이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죽으셨다고 합니다. 이때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일어난 일들은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일들만 기록해 놓았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이 죽을 때 일어나야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먼저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세 번째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그리고 그 몸이 일어난 후에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성 기록되어 있고 그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살아난 몸을 보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성은 저기 올드시티 예루살렘에 있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입니다. 다른 현상들은 설명하기에 시간이 너무 부족하지만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나온 한 가지 현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목숨을 거둘 때 성소 휘장이 제일 먼저 일어난 것이 뭐냐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에 여러분들의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사진을 한번 보면은 저기 골고다 언덕이 있고 이거 휘장이 찢어졌어요. 성소 휘장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휘장인데요. 지금 보면 이렇게 커튼과 같은 성전 안 커튼이에요. 그런데 성소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조가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사는 넓은 세상이 있고요. 성소의 구조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물들을 잡는 성전뜰이 있고요. 문으로 들어오면은 성전뜰이 있는데 거기서 동물들 잡았습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섬기는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그 성소를 이곳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이 성소 휘장 뒤에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천사의 형상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궤, 모세의 돌판 두 개가 있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또 있었는데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저 뒤쪽에 있는 지성소에는 죄인들은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성소 휘장으로 막혀져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만 흠없는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벌벌벌벌 떨면서 들어갔다가 예배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고 나오는 행사가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이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첫 번째 현상이 찢어져서 두 개로 나눠주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히브리서에는 이에 대해서 긴 해설이 나오는데 몇 구절만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했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9장 24절부터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4절부터 28절까지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아멘. 우리 24절 한번 볼까요?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림자라고 그랬죠. 이 땅에 있는 성소가 휘장이 찢어진 것은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십자가에 찢어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산 제물이 되셨고 그 다음에 지성소인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 몸을 찢고 자기를 믿는 모든 백성들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하늘길을 여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로 가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부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할렐루야.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리고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시냐입니까?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그 후에 13절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만 하고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이제는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자요.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왕이 올 때까지 이 땅에서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극이나 드라마를 보면은 왕이 오잖아요. 그때 무엇을 합니까? 모든 백성들이 나가서 꿇어 엎드리고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뭔가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주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 14절에 보면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자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있다면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여러분들과 저와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느낌이 아니라 믿으셔야만 됩니다. 그 믿는 자에게는 선물로 성령님을 우리 속에 주셨습니다. 아멘. 예. 또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 여기서 성소는 지성소예요.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이제 예전에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 바로 상달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22절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제 우리는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찢어짐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휘장이 찢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을 향해 가는 길은 좁아서 찾는 사람이 적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열기 위해 오신 분이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통해 영생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철로 역정의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 한번 읽어보셨나요? 아주 옛날에 제가 읽었는데 철로 역정이라는 것은 순례자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순례자가 짐을 지고 지팡이를 지고 저 좁은 길을 가면서 가는 것들을 쓴 존 번연이라는 사람이 이 소설을 썼는데요. 성경 다음으로 신앙인들 사이에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내용입니다.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의 내용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남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책은 소설인데 성경의 내용을 비유적으로 풀어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진리의 고전입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고 만화로도 나와 있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여담인데 거기서 제 기억에 남는 것은 율법 준수라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율법 준수한테 끌려갔는데 그를 율법을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엄청 쪼들겨 패고 갔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모세였다.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게 기억이 납니다. 철로 역정에는 순례의 길을 가는 순례자들이 나옵니다. 영광의 문, 천국의 문 이르기까지 순례자들은 좁은 문을 통과해가는 순례의 길에서 온갖 어려움과 시험, 죽을 고비 등을 넘기면서 믿음의 연단을 받고 참 신앙인인지 순례의 길에서 시험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순례의 길에서 인간 세상에서 볼 수 있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맞닥뜨릴 수 있는 온갖 인간 유형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순례길을 가면서 만난 온갖 종류의 사람들과 상황들 속에서 그 길이 얼마나 험하고 힘든 길인지 실감하게 됩니다. 수많은 시험들 앞에서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그 시험과 온갖 종류의 난관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이길 수 있는지 또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순례길을 가다가 온갖 어려움을 겪는데 가다가 믿음이라는 친구와 소망이라는 친구를 만나기도 합니다. 순례자가 길을 가는 여정에서부터 영광의 문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이리저리 떠돌던 이 주인공이 어느 동굴에 이르러 잠을 청했는데 꿈속에서 누더기를 걸친 남자가 자신의 집을 등지고 어떤 곳에서 서 있는 모습을 꿈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는 멸망의 도시에서 나온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입니다. 그는 성경책을 들고 등에 커다란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깨달음을 얻은 그는 나는 어찌해야 합니까? 하면서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내와 아들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울증이 심해져서 그런 슬픔에 빠져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마음의 괴로움 속을 지내고 있는데 전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크리스천은 나는 내 손에 있는 성서를 읽고 내가 죽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하자 전도자는 넓디넓은 들판을 가리키며 저기 저 좁은 분이 있는 곳으로 가라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들판을 지나면 문이 나올 텐데 문을 두드리면 해야 할 일들을 듣게 될 것이라고 전도자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달려가기 시작했고 그를 본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오고 오라고 울면서 애원했지만 크리스천은 손으로 귀를 틀어박고 달리면서 삶이여 삶이여 영원한 삶이여 라고 소리치면서 뒤돌아보지 않고 넓은 들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도중에 고집이라는 친구와 우유부단이라는 친구를 만났지만 고집은 친구들과 즐거움을 다 버리고 갈 수 없다고 고집을 부렸고 우유부단 친구는 함께 처음에 따라가다가 낙담의 늪에 빠져서 곧 돌아가 버리고 말아서 크리스천은 홀로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낙담의 늪에 빠졌던 크리스천은 도움이라는 친구의 손에 의해 헤쳐나오고 좁은 문으로 가게 됩니다. 그는 또 속세의 현인과 전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속세의 현인은 크리스천에게 등에 짊어진 짐을 당장 벗어버리라고 쉽고 편한 길이 있다고 유혹합니다. 전도자가 가르쳐준 고든 길에서 벗어나 속세의 현인의 말에 솔깃한 크리스천은 도덕이라는 마을에 사는 율법 준수를 찾아갑니다. 율법 준수의 언덕이 얼마나 높은지 그 언덕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전도자가 다시 나타납니다. 전도자에게 책망을 들은 크리스천은 이제 곧 곧게 길을 갑니다. 크리스천은 마침내 좁은 문 앞에 당도합니다. 좁은 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난관이 부딪혀야 했던 그는 좁은 문 안에 들어가고 선의라는 친구가 크리스천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길은 이스라엘 조상들과 선지자,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이 최대한 곧고 바르게 만든 길입니다. 크리스천은 다시 채비를 하고 길을 떠납니다. 좁은 문까지 기른 것. 크리스천은 얼마 후 해설자를 만나게 되고 해설자의 안내로 여러 가지 상징들을 보고 깨달음을 얻는데 경계로 삼으라고 해설자는 말합니다. 이후 해방의 장소에 다다른 순례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담을 지나 십자가 앞에 막 다다랐을 때 크리스천의 등에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스스로 저절로 벗어져 무덤 입구에 떨어졌습니다. 빛나는 옷을 입은 세 사람이 나타나서 크리스천에게 죄사함과 누더기 옷을 벗기고 화려한 옷을 입혀주고 봉인을 쳐줍니다. 크리스천은 다시 가던 길을 나섭니다. 고난의 산을 오르고 아름다움의 집 가족들을 만나고 굴욕의 계곡을 지나고 믿음을 만나 서로 동행하는 이야기 등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만난 믿음과 동행하는 크리스천은 믿음이라는 친구와 함께 허영이라는 마을에 이르는데 그곳에서 허영의 시장이 서 있는 곳을 봅니다. 시편 62편 9절에 허영보다 천박하고 파는 물건이나 모여드는 사람들이 모두 가치가 없다고 해서 붙여진 일입니다. 허영의 시장은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들을 회방놓는 바알세불이 있었습니다. 순례자들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해방놓기 위해 1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모든 종류의 쓸모없는 물건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집, 땅, 상업, 지위, 명예, 승진, 직함, 나라, 왕국, 욕정, 쾌락 같은 제품과 창녀, 매춘굴, 부인, 남편, 자식, 주인, 하인, 생명, 피, 육체, 영혼, 은, 금, 진주, 보석 같은 즐거움을 팔았습니다. 이외에도 온갖 종류의 사기, 협잡, 놀이, 시합, 도박, 어리광대, 흉내쟁이, 악당, 장난꾸러기들이 있었고 죄질이 나쁜 도둑, 살인, 간통, 위증이 거리낌 없이 벌어졌습니다. 천성으로 가는 길은 이 떠들썩한 장이서는 마을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순례자들은 이 허영의 시장에서 신문당하고 얻어맞고 우리의 갇히고 함께 있던 믿음은 화형을 당해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풀려나 순례의 길을 다시 가게 되었고 소망이라는 친구를 만나 함께 갑니다. 소망과 함께 동행한 크리스천은 온갖 시험을 물리치고 가는 길에 맑은 물가를 지나고 안락이라는 아름다운 들판을 지나서 끝내는 천성의 문을 향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철로역적 1부의 줄거리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번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저쪽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과연 여러 종교들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일까요? 여러 종교의 교주들과 같은 여러 교주들 중에 한 분인 예수님일까요? 그리고 기독교는 그냥 종교일까요? 과연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 세상은 장차 심판받을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구원하고 계십니다. 비록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지만 우리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열린 영생의 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사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이 세상에서 잘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조금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 동안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생명의 길, 생명의 문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그 길은 믿음으로 가는 길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영의 길이며 기도와 진리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좁은 길, 힘든 길, 그리고 진리와 구원의 길, 예수님께서 친히 동행해 주시는 길입니다. 부디 이 세상의 멸망에 갈 것으로부터 멀리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길이 되길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두 다 함께 만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좁은 길을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깨어서 죄악을 이기며 가는 순례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지옥에 갈 가족이나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